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다 찾으셨으면 20절부터 제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토록 하셨사온즉 이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종은 감춰주시되 하나님의 권능 있는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각 심령들마다 깨우치고 또 새겨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싸움 마지막 편. 아내가 이제 다가오는 결혼기념일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꾸 이 남편에게 힌트를 주려고 합니다. 여보, 나는 0에서부터 150까지 불과 몇초 만에 다다를 수 있는 아주 세련되고 아주 고상한 디자인의 것을 원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마도 이것은 페라리나 아니면 포르쉐를 말하는 것 같다 생각을 하면서 며칠 후에 세련된 디자인의 새로 나온 체중계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그냥 우리 편에서 아주 손쉽고 간편한 걸로 드린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그전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요구하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놀라죠. 그리고 선지자로 인식을 합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오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떤 해방과 어떤 자유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도로 보면 그 의미가 더 프라펫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어 프라펫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전환이 됩니다. 전혀 엉뚱하게 뚱딴지 같은 어떤 그런 제 표현이 맞습니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약간 그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을 느낍니다. 갑자기 예배의 장소에 대하여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유대인이 이해하고 있는 예배의 장소와 또이 사마리아인이 이해하고 있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왜 갑작스럽게 그 화제를 전환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이 여인은 평소에 이런 질문을 늘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풀을 수 없는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이 질문을 늘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권위 있는 자가 나타나면 선지자가 나타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죠.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가령 이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제자반에 이렇게 들어오면 목사님 너잘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곤란한 질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올 것이 왔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곤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그 조상들이 항상 이슈화되어 왔던 논쟁되어 왔던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여인은 그저 단순히 화제를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편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지금 이 여인의 개인적인 죄와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더 이야기를 나누고 내용을 나누는 것이 마음에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화제를 돌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죄와 어떤 여러분의 내면을 들추어내어야 하는 그런 주제에 있어서는 빨리 회피하고 싶죠. 싫어하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거죠. 그래서 화제를 돌립니다. 내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날 교회는 이런 모습이고 왜 오늘날 세상은 이런 모습입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화제를 돌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여인도 지금 개인의 문제를 지적받는 것이 싫어서 어떤 그 조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그 화두를 옮겨가고자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역반에서 나온 또 다른 하나의 문제 제기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법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궁구함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뭐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도 지금 이제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먼저 장소적인 명칭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이죠. 근데 이 수가라고 하는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좀더 넓은 어떤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세겜이라는 곳의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의 옆에는 바로 그리심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성경 지도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이 세겜과 그리심산과 예수님이 들렸던 이 수가라는 곳이 이렇게 한데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손짓으로 그 산을 가리켰든지 아니면 눈으로 한번 힐끔 바라봤든지 그랬을 겁니다. 턱으로 가리키진 않았겠죠. 이 산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그런 신호를 주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6절. 창세기 12장 6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세겜 땅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경에 이제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처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좀더 나아가셔서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8절.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세겜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 야곱도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좀더 뒤로 가셔서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라. 축복이 선포되었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이 세겜이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신명기에 온 김에 12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견해가 틀린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명하시죠.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권위 있게 하시고 그 성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이 세겜 땅과 그리심산이 더 근거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 더 우월하고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더 확증이 될 만한 예배의 장소입니다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는 이 모세오경을 더 권위 있게 보게 되면 그 족장 시대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드렸던 이 그리심산과 이 세겜이라는 곳이 더 제사를 드리기에 더 합당한 곳이고,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라는 어떤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오히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장소의 문제에서 어떤 때, 시기의 문제로 그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나누기 전에 22절 말씀을 풀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좀 유대인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유대인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사마리아인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유대의 예배가 더 옳거나 더 옹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구원자가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것은 이 유대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유대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반 아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알리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그 유대를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지, 유대인이 결코 더 나은 제사를 드렸거나 유대인이 뭐더 유대인을 더 옹호하고자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보면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유독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바로 전 개역성경, 개정되기 전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문구를 우리가 인용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주보 예배 순서에 보면 그 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그러면 우리는 아주 뭐 신령하고 어떤 뭐좀 진정한 뭐 어떤 그런 예배,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해야 되고, 뭐좀 걸음걸이도 좀 특별해야 되고, 이말 표현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저는 잘안 되는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예배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도 안 되고, 교회에 올 때는 아주 이렇게 경박스럽게 이렇게 들고 오면 안 되고, 성경책을 아주 가슴에다 품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진정으로 드리기 위하여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쥐어짜내면서 그냥 내 안에서 어떤 뭔가 말할 수 없는데 어떤 순수함과 어떤 정성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지는 어떤 정성과 열정과 어떤 진정성의 문제로만 이해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예배의 모습은 바로 그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엄밀하게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올바르게 그것을 고쳤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보면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 것 같은 암시를 받죠. 영과 진리로 예배가 불가능했었던 같은 암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것이 곧 이때라. 여러분 이때는 그러면 어느 때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영과 진리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는 범신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어떤 신적인 요소가 남아있고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있는 안에 있는 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교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아니면 힌두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영에 대하여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선한 영이 있고 우리는 그 영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고 집중을 하면 인간은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인간이 좀 더 도덕성에 가깝게 윤리의 어떤 그 고상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그런 식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어떤 그 선이라는 것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고 그 선을 더 이렇게 발산하면 되는 문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안에 있는 영에 대하여 그 가지는 가능성을 제로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를 하셨죠. 그 영도 정말 선하고 온전하여서 하나님과 언제나 스스럼 없이 교통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영을 더럽히고 그 영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또 상처를 입힌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그 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부패요 또 전적 타락이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명제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죄성 가득한 모습인 것이죠.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고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교통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영이 더럽혀지고 그 영이 더 이상 선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은 어디까지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된 본성과 그 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될 그 어떤 실체를 그림자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모형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의 영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뒤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러므로 우리의 옛 죄된 모든 영과 옛사람이 죽고 그 안에서 부활을 함께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에 간섭하고 그 영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6절 우리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9절로 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을 따를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에 거하여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쳐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 남아있죠.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진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고 개념적으로는 뭐 이해할지 모르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3 더하기 5는 8입니다. 3 곱하기 9는 27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수학적인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이죠. 그리고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이것은 진리 명제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눈치이신데, 삼각형 네 변의 합은 180도이다. 이건 다 진리의 명제이죠. 과학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질량 보존의 법칙, 또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발견이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 안에도 어떤 진리의 성격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만물과 그 돌아가는 이치 가운데에서도 어떤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발견하지는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 어느 정도를 알고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진리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운명과 그것의 기원과 그것의 미래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인간 중 어느 누구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캐내려고 했지만, 이런가 저런가 궁리만 할뿐그 의견의 일치를 갖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로 부분적으로 백성에게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증거를 받았을 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기원과 이 만물의 기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운명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것이죠.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에서 참 구원과 영생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참 진리로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리가 왔는데, 진리를 받아도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것을 그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끝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들추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기 위해서 화제를 돌리고 또 신학적인 주제로 옮겨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서 그저 내가 이해하고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과 솔직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이해의 문제로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좀더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좀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다그치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문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이렇게 한번 권고하고 지나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심의 문제, 정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힘입어 그 거듭난 영으로, 그리고 그 고치심을 입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며 나의 인생의 전부 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바다다 TV라는 그 페이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른 척 하시네, 이런 땐 또. 요즘에는 아주 세월이 좋아져서 한국에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뭐 저도 종종 우리 신앙 교육원 과목인 개콘도 보고, 또뭐 필요한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보곤 합니다.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나마도 너무나 바빠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게을리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짤막한 이제 동영상이 올라오고,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보면 볼 때마다 가관이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대서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배가 난파돼 가지고 배의 그 암흑 속에서 3일을 견디다가 구조된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동영상으로 떴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는 자기 아내가 주었던 그 성경 속에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암흑과 같은 시기를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막말들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죄성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증명해 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 상황 속에서도 일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나름 기독교를 변명하고 애써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분명한 그 기독교를 어떻게든 나누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한 부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도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데 저런 모습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는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지만 뭔가 좀 쿨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모습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수십 년 동안 크리스찬이었지만 종교는 그저 기도를 올리고 감사를 드리며 세상 사는 일에 힘을 줄뿐 전부는 아니라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적어놓은 글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죠. 말로만 크리스찬이죠. 그 사람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크리스찬의 정의는 나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수도 없이 드나들었을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그 모임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을까? 그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가서 드린 영과 진리로의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또 다른 두려움과 섬뜩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바람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뭐 몰라요. 그 교회 목사님이 책임지시겠죠. 저는 다른 교회, 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고쳐야 되겠다는 그 집념과 열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서면 그냥 소리를 높여서 악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좀 좋은 말좀 해주시지 왜 맨날 저희들을 혼내시기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10번 중에 9번 못하고 1번 잘하면 그건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18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이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못나고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언제나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저 몸뚱아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나고 고침을 입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과 그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겠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일에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일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세일꾼반으로 들어가셔서 자기를 확인하시고 제자반으로 오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그렇겠지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진지하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 만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